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49절에서 정인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정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게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해서 꿈을 해석하기 전에 꿈을 해석하는 자는 바로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불신자인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그 이상을 우상의 머리는 정금 같다고 했고 정금은 우리가 바빌론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에 강한 나라는 가슴과 팔들로 은으로 나왔다. 은은 우리가 메데바사 왕국 즉 페르사 그 왕국으로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한 나라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오 노선 우리가 그리스 헬라 나라라고 우리가 보았으며 종아리는 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는 우리가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발이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되었대서 그거는 오늘날 유럽 공동체가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신 하느님이 장례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신하이다. 그래서 떠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떠인 돌. 이 떠인 돌이 바로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이 철로 이 모든 인간이 만든 나라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 즉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라는 이와 같은 그 고백을 불신자인 느부갓네살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저희들이 교독연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그 하느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하느님의 그 심판의 막대기로 그 타락한 하느님의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그 심판시키는 그 내용을 예언서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때인 기원전 606년에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료 3명들이 같이 포로되어서 바빌로니아 나라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이름은 하느님은 심판자이시란 뜻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 사이에 거기에 갭이 약 한 10년경으로 있는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 갭이 2년이다 또는 11년이다 21년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2장과 3장 사이에는 큰 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그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그 고백을 동의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하느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 머리뿐만 아니라 발가락 끝까지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 꿈에 해석을 했는 금은 바빌로니아를 나타내고 그리고 가슴에 있는 은은 바로 메데바사 왕이요. 그리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그리스 나라고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하는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가 그 있는 그 바빌로니아가 금이므로 이것을 전부 다 금으로 함으로 인해서 바로 다니엘이 해석에는 그 꿈에 대한 그거에 대항하는 하나의 반역하는 패역하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을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빌로니아 다음에 나오는 나라들이 그보다 약한 나라들이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금보다도 은이 약하고 그리고 은 밑에서는 또 노시 나오고 철이 나오고 철하고 진흙이 섞는 그와 같은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진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모두를 금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거기에서 한가하는 하나님에 대한 폐허가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규빗이요 높이가 60규빗이요 광은 넓이가 6규빗이라고 얘기했어요. 규빗은 1규빗이 18인치 그리고 0.45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0규빗은 90피트요 270미터가 되겠습니다. 270미터고 그리고 넓이는 6규빗 즉 9피트고 27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9층 고층 건물 정도의 금으로 만드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김일성 동상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9층 정도의 그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보다 크고 아마 3킬로 4킬로 멀리서도 9층 정도의 건물로 이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햇빛에 비치면 큰 빛도 나오고 눈에 이렇게 잘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라라는 평지에 세웠습니다. 아무런 그 걸림돌도 없는 그 평지에다가 세웠습니다. 고전학적으로 그 저기 다우라는 지역에서 이와 같은 평지인데 마크라는 그 바빌로니아 성기는 그 군인의 그 신인 마크라는 큰 금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그 수도의 외곽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와 같은 큰 상을 보았는데 그 역사적인 자료로 이 상을 만드는 이유가 국가를 하나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정치의 모든 권력을 바로 이 금상, 이 우상을 통해서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은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한 9층 정도의 이런 큰 금신상도 역시 그 국가를 하나의 나라로 많은 나라를 점령했으므로 많은 이방인들 나라들 여기에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를 점령했으므로 정치 권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금으로 신상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0이란 단어와 그리고 여기에 6규빗이라는 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보면 어떤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상징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징적인 해석은 우리가 성경에 상징적으로 나오면 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 상징적으로 안 나올 때 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외에 더하고 빼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했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또 그 말씀 나오고 여러 군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알겠어요? 666, 66이라는 숫자 나오죠. 사람의 수다. 그 6이라는 것이 사람의 수인데 그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게 666인데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휴고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그 사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다가 자기가 하느님이 싫어하는 멸망에 가져간 것을 거기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 우상 성전의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666이라 그래서 그 666이라는 그 숫자를 안 받는 자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모든 것을 우리 살기 위해서 매매를 하죠. 매매를 못한다고 해서 66 숫자를 받아야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멸망에 가진 것 그것에 숭배하는 자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하고 거기에 살 수 있음을 7년 대환란 중에 나오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았진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보면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 휴거를 하지 않냐고 7년 대환란으로 적어 가게 됐는데 그 멸망 가정 그때야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그 7년 중간 3년 반이 지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뭐 도망을 하라 했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0규빗과 광은 6규빗이라 66.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느부갓네살의 금을 신상을 만드는 것이 느부갓네살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진리 그 본뜻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 모사라는 것은 카운슬러입니다. 법률사. 이런 식으로 각도 모든 관은 소위 말은 VIP죠. 상당히 중요한 나라를 이끄는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의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에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으로 만든 9층짜리 건물인 그 신상을 낙성이란 그 신앙에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어떤 건물, 우리가 뭐 성전 헌당식하는 식으로 하나님 드린다. 이런 식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 그 우상인 그 신에다가 드리는 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불렀다. 고급 관료들을 참집 다 집합시켰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와 또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 다 모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그 신상 앞에 다 서도록 했다. 또 되어 있습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르다. 거기에서 반포 이제 하는 자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 하는 자들아, 그 외국인들, 그 왜냐하면은 많은 이방 민족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곳에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말 쓰는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각국에 있는 그 이방 말 방언하는 자들, 외국어를 쓰는 자들,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정치적인 집중자들한테 명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 삼업병, 관악기나 현악기나 안근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소리를 막 하면 웅장해. 앞에 금으로 이렇게 해서 햇빛에 비칠 때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거룩하게 서가 있습니다.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를 했을 때. 이럴 때 이들의 그 기분은 상당히 영적인 것 같은 이런 감정적인 체험들을 거기에 느낄 겁니다. 성경이 말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악연 체험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관계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오늘 이 5절에서는 악영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영에 대해서 체험할 때 거기에서 기분 좋게 느껴지고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마치 그 이 그들 나름대로의 그 악영에 의한 그런 기분 좋은 거룩한 이와 같은 체험에 그때 절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긍휼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절하지 않는 자는 거기에 즉시 긍휼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한국 그 도산안청에 대한 그 어떤 그 시신을 찾는다는 그거를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도산안청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또 크리스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신을 찾기 전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 그거 찾게 해달라고, 그 찾는 분들이. 그걸 바라보고 이 설교하고 준비하는 거 이래보니까 참, 그래 할 때 그분들의 그 기분은 어떻게 됐는가. 상당히 그 거룩하고 마치 뭐 조상신이 도와주는 것 같이 느낄 수고 또 이런 감이 있지만은 성경은 그것은 우리가 영적 체험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그 악연적인 순수하지 못한 그와 같은 태도가 아닌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위기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이 우지좌지할 때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라고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체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성령의 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간의 그 관계가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조상신이나 또는 이런 그 샤머니즘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비단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긍휼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절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 지금 방금 나가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방금 가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금신상이 바로 멸망에 가져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에서 절을 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죠.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수한다. 참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accuser. 이런 게 죄를 누구한테 고자질하는 겁니다. 참수한다. 참수하기 전 보면은 거기에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가 뭔가 하면 9절, 10절에 나오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는 인사죠. 왕이여 오랫동안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그 인사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려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이라. 이것이 왕의 말이 바로 법입니다. 이것이 왕이 명령을 했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으나이까 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그 바빌로니아에 잡혔는 그 자들한테 이와 같은 명령을 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멸망에 가져간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네. 바로 이들이 바로 바빌로니아를 다스리라고 지난번 다니엘 2장 49절에 나와 있죠.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도의 일, 바빌론의 많은 그 지역들의 그 일을 다스리려고 하였고 다니엘은 궁에 있더라, 왕궁에 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으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바로 바빌론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 명령을 어긴 것은 바로 왕을 높이지 않았고 또 왕의 신들, 왕이 절하라는 그 신에 섬기지 않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 바로 왕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어겼으므로 바로 참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왜냐하면 본인의 말이 바로 법인데 그것을 어겼으므로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다음 신문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거리하느냐. 묻습니다. 신문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은 좋거니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왕이 지난번에 명령은 절하지 않으면은 당장에 바로 그 풀무에 불이 있는 거기에 저기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왕이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너가 만약 이게 음악 거를 음악 대원 이 음악 대원들이 다시 이 악기를 풀고 이제 노래를 할 때 너희가 그걸 듣거든 바로 그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너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지 않겠다. 그게 던져서 불에 태우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타협을 시도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능히 너희를 바로 이 세 명의 유대인 그 소년들을 내 손에서 바로 왕이 그거까지 극무풀무에 담긴 그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는가 하느님께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2장 4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했는데 약 한 10년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하느님께 도전합니다. 도전해서 다니엘의 그 꿈에 해석했을 때 가장 강한 나라인 바빌론은 금으로 만든 그 머리가 보다 약한 나라들이 계속 나오면서 없어지니까 오히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다 만들어서 바로 그 다니엘이 하느님의 해석을 그냥 대언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항함으로 이와 같은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타협을 불려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타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우리 한국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본에 그 천황폐하가 있습니다. 천황폐하가 있고 그 천황폐하가 그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신도이즘이라 하죠. 본인이 스스로 신으로 사람을 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을 하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잡혀갔습니다. 절하지 않으면은 감옥에 당해서 옥살을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패의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이들 세 명의 그 소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타협의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한 여덟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신상에 절을 하나 겉으로는 절을 하나 마음으로는 섬긴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변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절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절을 하지만 마음으로 섬긴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 이번 한 번만 절을 해주고 절하자마자 하느님께 용서를 구한다. 왜 하느님은 사랑이 하는 신 때문에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적 권리를 가진 자다. 맞아 일본 천황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자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이 한인이 거기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이들 유대인이 바로 바빌로니아 지배당했으므로 그들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자라. 우리는 그 절대 권리를 가진 자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 하느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하느님 허락하지 않으면 바빌로니아가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느냐. 바빌론 왕대부 간 순종하느라. 이제 천황이 하느님 허락하지 않았으면 천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하느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는 고급 관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그 가문을 하나의 지역을 다스리는 우리는 고급 관료들이므로 우리의 그 왕인 그 보스에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 땅은 외국 땅이다. 이들은 바빌론에 잡혀왔죠. 외국 땅이고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된다. 그들의 문화가 이와 같은 것을 섬기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유대 조상님들도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지금 한번 딱 한번 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랬는데 우리 전에 크리스찬들도 많은 이와 같이 우상을 성배했고 성경에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신사 참배 한번 딱 절하는데 이거는 마음껏 아니다. 그 많은 그 우상 숭배한 것 비하면 일곱 번째는 우리가 한번 절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다치지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절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는다 이거지. 자기가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다칠 수 있지만 오히려 절함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의 미운 오리털이 다치지 않아 다치지게 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아니함으로 사형을 당한다면 바빌로니아인들 중에 우리의 고급 관료직을 차지할 것이므로 그들이 우리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 높은 그 관료직을 가졌는데 만약 죽게 되면 그걸 대신해서 바빌로니아인들, 갈대아인들이 그 고급 관리직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들은 유대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을 거고 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번 그냥 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국 개혁성 번역했는데 그 영어에 보면은 또는 그 그리스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 말한 믿음은 그겁니다. 전부 다 이 성경,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믿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뿌리 그래 그걸 믿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있게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그들의 그 십계명에 바로 구약의 십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타협을 불러하며 대답할 필요가 없나라 됩니다. 그런데 신사참배 우리 한국 역사에 볼때 신사참배 하지 않냐는 그 목사님들은 참 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분들이 나이가 많고 뭐 세월이 지나서 다들 돌아가셨는데 뒤에 후손자들이 신사참배하는 목사들 보고 왜 회개 안 하느냐 이러는데 뭐 그거는 그분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하는 거지 또 사람들 앞에 그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또 다른 그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 바라볼 때 이 세 명의 히브리의 이 소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하느님 말씀 뿌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적용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도산한 청호 그 시신을 찾는다고 해서 도산한 청호가 그 크리스천처럼 보이더라고. 그 이게 보낸 그 정손자다 보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전에 하기 전에 그 참 조상들한테 절하는 해달라는 그와 같은 태도는 도저히 참 이 말씀의 문맥에 의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17절에 만을 그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느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씁니다. 확신하는. 확실히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하는. 하느님께서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헌신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과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헌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느님께서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그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100살이 되어갖고 아직 그 자기 몸이 지금 씨도 없을 수 있는데 그거를 육체에 그걸 보장을 살아. 자기 안에 99살인데, 태의 죽음 같은 걸 알고도, 그걸 알아서 알아도, 그거에 대해서 하느님이 조상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으므로 약해지지 않았다. 그 첫째로는 육체의 어려움이나, 이와 같은 어려움 자체에 신경 쓰지 않았다.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현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냐고, 오히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냐고,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약속을 의심치 흔들리지도 않냐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 첫째는 육체의 어려움이나 어려움 자체에 신경 쓰지 않냐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세 번째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느님께 우리 영광을 돌렸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거기에 영광을 돌렸다고. 네 번째가 21절에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수 있지를 확신하였다. 이와 같은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룰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바로 오늘 나오는 히브리어 설명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자기를 극한 풀무에 빠질 때, 그 불덩어리에 빠질 때, 죽음을 당했을 때 전능한 하느님께 자기를 구할 거라는 것을, 그걸 더 확신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이들의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대.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사도행전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헌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그 갈릴리오들이 우리가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그래서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갈릴리오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린다. 그리스도의 죽은 그 책임을 우리 유대인들한테 돌리고자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들,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헌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느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5장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헌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무리들을 불러가지고 돌로서 바울을 칩니다.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를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주님이 제자로 삼는 이와 같은 하느님한테 헌신하는, 비단 자기가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이래하지만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는 오늘 여러 성도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처럼 믿음에서는 헌신하는, 비단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는 하느님을 믿고 그 우상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이와 같은 커미트먼트가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보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우리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그를 통해 결국은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